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제 카톡이나 여러 가지 계정으로 들어오는 글들을 읽었습니다. 4월 5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 이후에 SNS에는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블로그, 카카오 단톡방, 유튜브 댓글, 페이스북, 어딜 봐도 같은 주제의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분노의 글도 있고 탄식의 글도 있고 깊은 좌절을 담은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제대로 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요청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과연 부활절 예배에서 목사가 한 말이라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한 날이 이렇게 점점 늘어가고 있다. 또 어떤 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 성경적으로 바르게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다들 입 다물고 침묵만 합니까? 이러한 그 반응은 한두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한국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고 괴롭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거를 좀 목사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거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 가운데 오늘은 여기 사랑침례교회 이 강단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강성 목사님께 목사의 본분을 말씀드립니다 라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목사는 어떤 사람이고 교회는 어떤 기관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것을 성경기상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평소 때의 말씀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마다 다 강해하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외치는 것이 교회 강단에서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고 목사의 사명이다, 이걸 느끼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늘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지금 이 나라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하고 생각이 되는 것은 단 하나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에게 알려주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해?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목사가 좀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교회 목사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해야 될 그런 말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되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대언자의 책무로서 하는 그런 설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대언자, prophet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prophet,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가감 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권력자 앞에서도, 또 어떨 때는 불편한 진실을,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을 듣는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성경의 대언자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을 위해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가감 없이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야 된다고, 그것이 대언자의 책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대언자를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서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지 그거를 늘 살펴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 위기가 닥쳐요. 그 위기를 보았으면 반드시 외쳐야 된다. 이게 파수꾼의 직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 전절 에스겔서 33장 6절은 대언자가 이걸 보고도 외치지 않으면 그 피가 파수꾼에게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목사라고 하는 신약시대에 이 파수꾼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대언자적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책무를 외면하는 것은 파수꾼이 위기를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는 죄를 짓는 것하고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목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로 지킨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 이거를 지킬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26년 4월 5일 부활절 그 예배 강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5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환영사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누구보다 뼈저린 절망을 경험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시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며 실계천 출신임에도 결코 그 뿌리를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며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부흥과 반전의 에피센터는 지진이 생길 때 그 진원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진원지가 돼서 국민화합과 한반도 평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거 환영사를 들으며 대통령 내외는 예배당 안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소강성 목사의 환영사가 끝난 후 단상에 올라 축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소강성 목사님은 제 오랜 친구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날 그 자리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자리가 아니라 오랜 친구 사이의 정치적 이벤트였다. 이날 사건을 두고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박사는 크리스찬투데이에 부활의 강단에 선 가증한 것, 누가 부활의 본질을 더럽히는가 라는 그런 기사, 2026년 4월 6일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2026년 4월 5일 한국 기독교 역사는 치욕의 검은 부활절로 기록될 것이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할 성소가 도리어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을 사지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권력자의 정치적 세탁소로 전락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절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한국의 목회자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부활절 기독교 연합예배에 참석한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 대통령에게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특별히 권력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주 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교회에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자세로 오는가,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대통령도 창조자 하나님, 온 우주 공간, 이것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거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위가 낮은 자는 헛되고 지위가 높은 자는 거짓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저울에 달면 허무한 것, 허무 그 자체보다 가볍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든 대통령이든 다 허무에 불과한 죄인이라는 것, 이걸 인식하고 예배드리러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혹시 예배드리러 교회에 온다고 할 때 대통령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는 지금 내가 창조자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무엇이 내게 잘못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는 이와 같은 그 겸손한 자세, 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의로운 목사들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이 무엇이 있는지 그 목사들이 이야기하면 내가 듣고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권력자일수록 권력자의 잘못을 직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처소는 권력자에게 어느 면에서 가장 귀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느 면에서 유일한 기회가 바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목사가 대통령을 소개해야 할 때 이때 말은 이것 한마디로 충분한 거예요. 오늘 대통령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말하면 그러면 그 강단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도 한낱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예배 참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목사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권력자가, 최고 권력자가 예배당에 왔을 때 그 일은 목사에게 평생에 한 번 두 번 주어질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그 권력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 죄인이다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 목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그 좋은 기회에 목사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먼저 소강소 목사의 여섯 가지 신학적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정치적 무대로 전락시킨 그의 발언입니다.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날, 이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그걸 깨뜨리신 그런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부활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님께서 누우셨던 것을 봐라. 이렇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에 교회 설교 강단에서 울려 퍼져야 될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를 듣기 위해서 부활절 예배에 다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강단에서 울려 퍼진 말은 한 정치인에 대한 서사였습니다. 절망을 경험한 분, 소망을 주는 분, 뿌리를 잊지 않는 분 등등. 여러분 이 말들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까? 이거는 선거 유세장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정치 수사 발언입니다. 출신을 강조하고 고난을 부각시키고 민중의 대변자로 포장하는 방식은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써온 그런 형태의 상투적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은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본질은 야합이 아니라 저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 권력과 적당히 타협해서 얻어낸 값싼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세,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가식, 위선이라는 그 불의한 체제를 깨뜨리고 얻어낸 처절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당 강단은 야합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소강성 목사의 그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 목사에게는 강단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목사 스스로 이런 발언을 통해서 드러낸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근거 없는 신앙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강수 목사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습니다. 경외,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가벼운 덕담이 아닙니다. 목사의 입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신앙 보증의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소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근거가 도대체 뭐냐? 대통령의 뭘 보고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믿느냐? 그 근거가 뭐냐? 신앙의 진위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무엘기상 16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그가 무슨 권력을 가졌냐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나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 이전에 있던 그 다윗의 여러 형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용모나 크기, 권세, 지식, 지혜, 재물의 많고 적음, 남녀노소 이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을 살펴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목사가 공개적으로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어떤 정치인의 신앙 상태를 보증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월권 행위이고 영적으로는 무책임한 행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발언의 효과입니다. 교계의 공신력을 동원해서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를 세탁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특정 정치인의 신앙을 보증해주는 것, 이런 일이 생기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셋째, 소망을 주는 분이라는 표현에 신학적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찬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냐?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화평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은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정치인도 어떤 지도자도 어떤 영웅도 참된 소망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 예배 강단에서 소강성 목사는 한 정치인을 두고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방향을 바꾸는 말입니다. 목사의 말은 성도들의 신앙을 형성하는데 이 소망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돌리는 그런 발언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조금씩 성경에서 떠나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네 번째, 오순절 은사주의 신학의 정치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가 어디서 열렸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순복음 계열과 긴밀한 교제 인맥을 가진 인물입니다. 한국의 대형 오순절 은사주의 교단들이 과거에 정치 권력과 밀착해온 역사는 누구나 다 아는 잘 알려진 그런 일입니다. 문제는 이 밀착이 영적인 언어로 자꾸 포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평화의 역사를 이룬다, 부흥의 에피센터가 된다, 말을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멋있게 보여서 누가 봐도 참 멋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겉으로는 영적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여러분이 가서 그 실체를 가서 보면 다 정치적인 야합이죠. 영적 언어를 가장한 세속적인 아첨이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님 강림의 목적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권능을 받아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온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도록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은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외쳤습니다. 권력자의 눈치 보지 않았어요. 절대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예배 분위기가 뭘 드러냈냐? 소강성 목사의 환영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내에는 예배당 안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이런 찬사를 받는 사람이 만족의 미소를 짓는 이런 자리,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당은 왕이나 대통령 같은 권력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결국 죽어서 가서 한번 이제 뵙게 될 그분, 그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 그게 예배당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첨을 떨고 찬사를 하는 게 대통령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아첨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첨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시면 헤롯 아그립바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도와 두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저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은 이 헤롯 아그립바 왕을 신으로 추켜 세웠어요. 근데 헤롯이 그만두라고 하지 않고 그 찬사를 그렇지 그거 내가 받아야 될 거지 하고 그 찬사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본인 스스로 영광을 차지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참담하다고 사도행전 12장 23절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자기가 다 신이라고 하니까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영광을 취하니까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니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는 분,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이런 말은 예배 시간에 인간에게 돌려서는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가 그런 말을 어떤 정치인에게 공개적으로 했는데 이거는 이런 아첨은 그 정치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서 보면 그 정치인을 망치는 거다,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목사는 권력자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려 할 때 그에게 찬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그 권력자를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광숙 목사가 정말 대통령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이런 헛된 아첨, 찬사를 보낼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했어야 됩니다. 진리. 그래야 대통령이란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섯째, 영적 분별력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강수 목사에 대한 신학적 우려는 이번 부활주일 발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을 때 소강수 목사는 SNS를 통해서 한강의 채식주의자 등 여러 작품을 자기가 직접 읽고 탐독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언어가 그 안에 들어있지만 문체의 섬세함과 경이로움에 내가 매료가 됐다, 매혹의 힘이 있다고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강이 지은 채식주의자는 어떤 작품이냐? 이 소설에는 노골적인 성적 묘사와 극도로 폭력적이고 변태적인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노벨 문학상 이런 거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이 작품을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목사는 그런 기준으로 이런 책들을 보면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목사들아, 성도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덕이 되고 칭찬이 되는 거. 근데 한강의 채식주의자 같은 이런 소설은 덕이 되고 칭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갖다 버려야 될, 절대 읽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소설인데 본인 스스로 이것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언어로 쓰였다고 인정하면서 거기에 매료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로서 영적인 분별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자백을 한 겁니다. 많은 팔로워를 가진 목사의 SNS 거기에다가 이런 감상평을 적으면 사실은 그 책을 읽고 많이 읽고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라고 추천하는 것과 한 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송광석 목사를 신뢰하는 성도들, 특히 청년들과 자녀들이, 송광석 목사의 그 자녀들이, 손자들이 그런 글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목사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에는 찬사를 보내고 반인륜적 내용의 세속문학에는 매혹을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다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중심 자리에서 밀려난 거예요.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온 겁니다. 강단이 하나님을 잃으면 권력을 얻으려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으면 세상의 매혹에 이끌린다. 그런데 이 두 일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그 아첨을 떨고 해서 권력자가 멸망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 가장 사악한 자가 누구냐? 아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 아합이 어떤 일을 했냐? 하나님이 극심히 미워하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이세벨이 섬기던 그 바알을 이스라엘 땅으로 수입을 해서 바알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 아합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백성의 포도원을 탐내서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인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강제로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란 왕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대언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아합이 죽기 전에 시리아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을 앞두고 대언자를 불러서 아합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물었냐? 이스라엘 왕이 대언자 400명가량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저 시리아 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저 라못 길르앗 땅, 저 땅을 대적해서 내가 싸우러 가야 되냐? 가지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왕께서 올라가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열왕기상 22장 6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400명의 모든 대언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슨 말을 했냐?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어요. 왕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했어요. 이 가운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자는 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뿔들로 시리아 사람들 찔러서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킬 거다. 뭐예요? 퍼포먼스까지 한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아합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열왕기상 22장 아합이 죽는 그 대목을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시면 송광석 목사의 환영사와 이 장면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중첩이 돼서 보이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평화의 역사를 이루실 분, 소망을 주는 분, 뭐 시대와 적인 어떤 언어만 다를 뿐 구조가 동일해요. 그런데 그 많은 거짓 대언자들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미가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합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자기에게 와서 아첨 떠는 사람만 좋아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미워해요. 그래서 미가야가 왕 앞에 가서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들같이 산들에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열왕기상 22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왕이 전쟁에 갔다가 죽기 때문에 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뿔을 만들어서 칭송을 하던 시드기야가 나서 미가의 뺨을 때렸어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냐,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갔느냐고 이야기하면서 뺨을 쳤어요. 그래서 아합은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미가엘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시리아 사람들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합이 미가엘가 이야기한 대로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400명의 대원자는 왕을 기쁘게 했지만 왕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미가엘은 왕에게서 뺨을 맞고 왕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는 이와 같은 수치를 당했지만 진리를 말했어요. 역사는 누구의 편이냐? 미가의 편인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3절 가서 보니까 왜 이 대언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첨의 말을 했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그 거짓 대언자들의 입에 넣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합을 멸절을 시키기 위해서 아첨 떠는 자들, 그 자들의 그 입에다가 거짓말하는 그런 영을 넣으니까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시기만 하면 왕이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믿고 올라간 아합이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거짓 영을 받으면 그 말을 듣는 치리자가 망하고 나라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첨하는 목사는 권력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첨하는 목사는 권력자를 죽이는 그런 사람이다. 아합 시대에 유명한 대언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미가야보다 더 직접적으로 아합을 대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봇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며 이르기를 아합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죽이고 또한 그것을 소유로 취하였느냐 하며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를 핥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시고 가서 아합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합 앞에서 너 죽고 그러면 내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거다, 이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죄를 왕의 면전에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 전에 가뭄 사건이 있고 했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때문에 이러한 가뭄이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렇게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왕의 면전에서 뭐라고 직격탄을 날리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 당신들이 주님의 명령들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섬기지 않느냐, 우상 숭배하지 않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린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엘리야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대언자였기 때문에, 이게 엘리야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왕에게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목사의 정체성이다. 신약교회에 구약에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와 시드기야 왕입니다. 나중에 이제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이 되고 포로 생활 가는 그런 때가 이제 닥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른 모든 거짓 대언자들은 왕에게 좋은 말만 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와서 진실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가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군대들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확신을 가지고 바빌론 왕의 통치자들에게 나가면 내 혼이 살고 이 도시가 불타지 아니하며 너와 내 집이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해라. 거짓 대언자들은 아닙니다. 왕이 이깁니다. 그런데 대언자 예레미야는 왕이 항복해야 그래야 이 나라가 보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누구 말을 들어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이에요. 왕도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진흙탕 구덩이 속에 갇히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어요? 바빌론에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다 뽑혔어요. 예루살렘이 다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금이 다 녹아내리고 터가 다 불타버리고 백성이 포로가 돼서 1000km 이상 되는 바빌론 땅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경고했습니다. 주님, 나가서 여기를 떠나셔야 됩니다.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 완전하게 되리라 라고 헤롯에게 이야기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여우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헤롯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지배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는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우라고 이야기하고 권력자 앞에서 언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같은 권력자가 예배당에 왔을 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다. 첫째,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이 대한민국 헌법이 지금 보장하고 있는 것의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필요하다면 그 권력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고 가능하면 영원무궁토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그 일, 그 일이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인데 4월 5일 부활주일 예배 자리에서 소강성 목사가 한 것은 순전히 인간에 대한 찬사였다. 자, 이제 저는 더 구체적인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통령이 부활전 연합예배에 참석하기 불과 나흘 전인 4월 1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 국회 본관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는 종교단체 해산법, 종교법인 해산법, 교회 해산법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국가가 종교단체의 운영권을 찬탈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소위 종교법인 해산법이라는 칼날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게 왜 생긴 거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위법 행위를 한 이유로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주무관청의 권한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최혁진 의원, 그 다음에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이와 같은 종교법인 해산법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에 있어요. 이것은 교회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전례가 없는 그와 같은 위험한 그런 법이에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11시에 그 자리에 국회 바로 그 앞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 연사로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단상에 나와서 발언했어요. 말은 다 잘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외쳤어요.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외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거기 나온 대다수 목사님들이 대부분 혼자 온 것 같아요. 혼자 자기만 온 것 같아요. 자기 성도들 데리고 오지 않고 자기만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종교의 자유, 기독교의 자유, 교회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했으면 그걸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광고 시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번 수요일에 이런 모임이 국회 본관 앞에서 있으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시간이 나는 모든 분들은 다 그 집회에 가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버스 다 있잖아요. 대형교회가 버스 동원하고 해서 그 자리에 만 명, 5만 명, 10만 명 이와 같은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걸 반대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 제가 가서 본 거로는 거기 나온 강사들, 목사님들이 대부분 혼자 온 것 같아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목사가 광고 시간에 성도들에게 알리지 않은 거예요. 아,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 번째는 알렸지만 성도들이 따르지 않은 건데 이 두 개가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4월 1일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 앞 장소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갔는데 그 자리에 소강성 목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지난 뒤 4월 5일 바로 종교단체 해산법을 추진하는 당의 대통령이 참석한 부활절 예배에서 소강성 목사는 그 대통령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찬사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앞뒤가 맞는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 특히 민주당은 지금 종교법인 해산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를 해산할 수 있다고 칼을 지금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런 법을 추진하는 정부의 수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진실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법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다 이런 말로 찬사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양떼에게 위협이 올 때 양떼를 위해 앞에 서는 것이 참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협 앞에서는 침묵하고 위협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천사를 바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꾼 목자의 특징이다. 그래서 최원호 박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은 아스팔트 위에서 악법과 싸우는데 목사들은 강단에서 그 악법의 주체와 웃고 있는 이 참담한 인지부조화, 스키조프레니아 이 현상, 인지부조화 따로 노는 거잖아요. 따로 노는 거, 이건 한국교회 성도들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 얼마나 타당한 말입니까?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옥에서 죽어간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권력자의 찬사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피와 희생 이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오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부 목사들이 그 선조들이 목숨으로 지킨 그런 자리를 스스로 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자유가 사라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목사가 예배 시간에 어느 당에 투표하라거나 하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것이 위협을 받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럴 때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엘리야는 정치적 반대 운동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왕에, 하나님의 법을 버린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정치적 주장을 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언자의 역할이고 파수꾼의 책무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강수 목사의 그 아첨 환영사에서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고 아멘을 외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강단에서 나오는 말이면 무엇이든 아멘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는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시험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정치인을 향한 찬사와 아첨이 쏟아질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분별하지 않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외치는데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습관이다. 정말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그런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 자리에서 큰 불편을 느꼈어야 돼요. 여기 내가 괜히 왔구나. 큰 불편을 느껴야 그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그 불편함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이 강단에 선포될 때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면 너무 불편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박수치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속에 있으면 국가의 현실이 보이고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는 그런 현실이 보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킨 자유가 흔들리는 그런 현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께서 그것이 보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많은 목회자들이 한마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 그건 중립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일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람을 높일 것인가?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권력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편안함을 누릴 것인가?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특별히 이 예배당의 강단은 권력자를 위로하고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그와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강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찬사를 멈추고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거울 삼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아합 왕은 진실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미가야가 나타나서 진실을 이야기했고 그 진실대로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떨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은 목숨을 잃으면서도 왕의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결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어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헤롯 아그립바는 사람들이 신의 음성이라고 자기를 추켜 세우니까 그 모든 영광을 받다가 벌레들, 촌충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성경의 이런 교훈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목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강단은 반드시 다시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사람은 내려가고 하나님의 뜻이 올라가야 되고 두려움이 내려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올라가야 되고 침묵이 내려가고 분별이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권력자를 찬양하는 이런 아첨의 탑이 아니고 세속의 매혹을 찬양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매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후에 보여주신 승천과 구원과 이 모든 성화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이와 같은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강단이 바르게 서면 성도들의 신앙이 바르게 서고 교회가 바르게 서고 이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강단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린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목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인간의 영혼,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정부나 정부 권력자가 아닙니다. 또 성도 역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맞습니다 하고 아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깨어 있으면서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자유 대한민국, 그 다음에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목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목사가 강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리버티를 주셨어요. 속박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그 자유, 그 해방의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것이 없이는 이 나라가 유지되기 어렵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하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